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합니다. 제가 13절부터 연결해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지난 시간부터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 오늘까지 17절까지 보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야고보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지난주에 보았던 13절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13절부터 그러므로로 시작된 우리 하나님의 명령, 첫 번째 명령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 오늘 두 번째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이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기까지 성취해 주신 천국의 현실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제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올바로 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현실을 담대히 선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천국 가는 날까지 힘써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었죠? 13절에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님 다시 오심과 그날에 예수님이 가져오실 은혜를 온전히 소망하라고 명하십니다. 늘 깨어서 천국과 예수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 또 그때에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날 은혜의 현실, 영광의 현실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을 누리고 소망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특히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연결해서 이 부르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구약에서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늘 출발할 자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던 모습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의 허리를 동이고 유월절 만찬을 급히 먹으며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할 자들로 소망을 가지고 준비해야 했죠. 그와 같은 현실을 오늘도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유월절 만찬은 성찬을 가리키는 예표와 그림자였죠. 오늘 우리가 이 성찬상에 참여할 때에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천국을 향해 출발할 자들로 준비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소망을 가지고 깨어서 참여해야 합니다. 소망이 없는 성찬상에 참여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 성찬상이 가리키는 현실이 주님과 얼굴을 얼굴을 맞대고 보며 교제 나누는 현실이 천국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우리 은혜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깨어 이 성찬상에 참여하고 우리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출발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을 명하시는데 이 소망이 첫 번째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소망이 소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소망을 명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소망이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 소망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이 소망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때문에. 특히 이 예수님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어떤 삶으로 변화시킬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소망을 두게 하심으로 일하에 가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 오늘 본문에서도 알려주시지만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또 그날에 이루어질 은혜를 바라보는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닮게 될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소망이 우리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한다고 하십니다. 소망이 우리를 더욱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소망하라고 첫 번째 명령을 주신 후에 두 번째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소망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세요. 이 말은 소망을 통해 거룩한 삶의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소망이 있으면 거룩한 삶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는 싸움이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비밀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비밀은 소망에 있다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의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이루는 거룩함. 이 원리와 비밀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삶이냐는 거죠. 그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훌륭해지는 것?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죠. 그러니까 항상 기독교를 비판하잖아요. 우리보다도 못한 자들, 예수님 왜 믿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욕하죠. 사실 이렇게 따지면 세상에도 거룩한 삶 사는 자들이 많아요. 지금도 자기 자신은 남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복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복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은 이러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절대 그 자신을 거룩하다 여기는 자들을 절대 거룩하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에서 최고로 거룩하게 산 삶을 세상에서는 거룩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하지 않으세요. 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룩은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거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명하시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기서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거룩함은 원래 하나님께 속한 성품이라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나의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라.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의 거룩함을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즉 하나님 수준의 거룩함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와 같이 거룩하라. 누가 이것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나는 거룩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것을 명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또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은 것을 명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이루어 놓으신 현실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우리 거룩함의 성품과 수준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성품과 그 수준까지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히 저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와 같이 거룩하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수준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부터 우리를 부르시는 호칭이 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호칭. 근데 이 호칭이 요새는 제일 낮은 호칭이 돼서 별로 듣고 싶지 않은 호칭이 돼버렸어요. 어떤 호칭일까요? 성도. 영어로는 Saint, Holy One,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성인들이라는 뜻이에요. 로마 가톨릭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거룩한 삶을 살았던 몇몇 기독교인들만 Saint, 성인이라 불리워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현실을 따라 성인들이고 성도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성도로 부르는 것. 아직도 집사님도 못되고 장로님도 못돼서 창피한 호칭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복된 호칭입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은 그 거룩함에 한참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성도라 부르십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우리의 구원의 현실부터 올바로 전하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불리워질 만해서 성도로 불리워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것을 믿고 서로 성도라 부른다고요. 우리가 천국 가족이라고 해서 천국 가족처럼 완전해서 천국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현실이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니, 성도라고 하는데 성도의 삶을 살지도 못하고 천국 가족이라고 하면서 천국 가족 같지도 않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복음은 온전히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며 더욱 은혜를 따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현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루어주신 것을 믿음으로 걸음마부터 자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먼저 14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명하신 거룩한 삶이 어떤 삶인지 세상에서 생각하는 거룩한 삶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를 이 14절에서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이 명령이 따라오는 거죠.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라고 말씀을 시작하세요. 여기서 순종하는 자식이라는 것은 영어에 보면 obedient children 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children of obedience 순종의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즉 순종이 그 삶의 모습인 순종이 그 삶의 현실인 자식들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번역은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 이렇게 이런 말씀은 누구처럼 살아? 우리 옆집 애가 너무 공부 잘해. 야, 너 개처럼 좀 살아.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본문의 말씀은. 누구처럼 잘 본받아서 모방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식임으로 순종하는 자식으로 살라는 뜻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지금 모든 성도들을 순종의 자식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우리 성도들의 또 다른 호칭이 순종의 자식이에요. 성도님이라고도 여러분이 부르시지만 서로 순종의 자식들님이라고 부르셔도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호칭이라는 거죠. 따라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그 뒤에 이제 거룩한 삶이 따라오거든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룩한 삶은 순종하는 자식의 삶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룩한 삶이에요. 그저 도덕적인 삶? 잘 살아가는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덴티티가 있다는 거죠. 순종하는 아들, 자식. 하나님을 닮은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 삶으로 부르셨거든요. 따라서 거룩한 삶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거죠. 아무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그게 거룩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은 아무리 잘 살아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들로, 가족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아이덴티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도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에도 놀라지 않을 수 없죠.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것도 너무나 놀라운데 순종의 자식으로 불러주세요. 우리 그렇게 불려질 만한 자들인가요? 아니, 순종의 자식들이 모여있는 곳이 이 교회예요. 야, 우리 순종하는 자식들이 모여서 살아가요. 정말 천국가족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순종의 자식이 아니라 불순종의 자식들이라고 해야 더 말이 돼요. 교회도 불순종의 자식들이 모여서 아웅다웅 다투고 싸우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것이 더 맞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아니 할 수 없는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성취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한심하지만 앞으로 이루어 주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의 현실이 그럴 거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순종의 자식들이 되었고 순종의 자식으로 받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14절을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제는 순종의 자식이므로 순종의 자식 이전에 알지 못할 때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아버지를 닮은 거룩한 삶을 이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 알지 못할 때처럼이라는 뜻은 그냥 알지 못했으니까 그때는 괜찮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한글 번역은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만 영어로 보면 ignorant. 얼마나 죄 가운데 있었는지 무지했을 때, 아버지가 누군지도 다 버리고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을 때. 아니 사람이 얼마나 패역한 자식이면 자기 아버지 엄마를 다 잊어버리고 버리고 죽이고 살아갈까요? 그런 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잘 몰랐으니까 괜찮았다는 뜻이 아니라 무지의 죄 가운데 살고 있었을 때처럼 이제는 살아가지 말라. 왜? 아버지를 알도록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순종의 원뜻은 듣는다는 것에서 옵니다. Hear. 이제는 무지의 죄에서 돌이켜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식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거룩한 삶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같은 죄인들을 어떻게 어느 정도의 정말 순종의 자식들로 받아주시는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전에 우리 삶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부터 볼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의 삶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Ephesians chapter 2 verse 1 through 3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구절에 보면 예전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불리워지는 자였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고 사단을 따라 살았던 불순종의 아들들, 진노의 자녀들. Children of disobedience, sons of wrath of God. 이것이 우리의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호칭이 완전히 바뀌어 있다는 거죠. 순종의 자식들로, 거룩한 아들들로. 우리가 열심히 잘 살아서 조금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에 일어났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전체 구원 역사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거룩한 삶을 자식의 삶하고 연결하시기 때문에 구약에서 이 가정이라는 배경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과 순종하는 아들의 삶을 요구하셨는지 그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첫 창조로 돌아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신 가정, 아담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속에서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정이 교회였고 하나님의 나라였죠. 그러다가 이제 그 권세가 나눠져요. 이제 가정과 뭐 나라와 또 교회 이렇게 나눠지지만 어쨌든 가정이 교회였고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가정의 헤드십, 머리 대신 가장의 권세를 주시고요. 하나님 대신 아내와 자녀들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양육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역할을 아버지들이 하게 하셨다는 거죠. 특히 아버지가 믿음의 본이 되어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닮은 하나님 백성으로 자라가게 해야 하십니다. 그래서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아들들로 키우는 것이 가정교육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처음 정하신 뜻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후에도 너무나 잘 나타납니다. 율법에도 나타나고 특별히 우리가 가정교육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좋은 책이 있어요. 잠언서예요. 잠언에 가면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말씀으로 그 삶을 잘 다뤄주면 그 자식이 커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뿐 아니라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되 때로는 채찍으로 훈계하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살 바를 가르치라는 말씀도 주십니다. 이렇게 부모에게 특히 아버지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세와 의무를 주셨고요. 아버지가 없는 가정은 어머니가 그 권세와 의무를 죽기까지 이행하며 살아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녀들을 올바로 양육하고 참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언약적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죠. 여기에 이제 자녀들도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권세를 두려워하고 비록 부모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섬겨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정들이 잘 지켜서 교회를 이루고 또 교회가 올바른 교회를 세우며 살아가는 거죠. 지금도 이 부르심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 우리의 개혁신앙의 역사를 보면은요. 개혁신앙은 항상 거짓 가르침에 대항하기 위해서 올바른 교리와 신앙고백을 만들어 지키는 것으로 이제 신앙고백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신앙 고백과 교리를 만든 후에는 예배 모범을 만들었어요. 그 예배가 사람의 소견을 따라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 예배 모범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교회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법도 말씀의 패턴을 따라 말씀 안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 교회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질서 속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이었죠. 올바른 신앙 고백과 교리와 예배 모범과 교회법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만든 것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따라 올바른 교회를 하며 가정 예배의 지침도 함께 만들어서 교회와 가정이 하나 되어 함께 지키며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그때 가장된 아버지가, 그리고 아버지가 없으면 어머니가 꼭 가정 예배를 인도하고 자녀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게 하였어요. 이 책임과 의무를 올바로 하지 않는 부모는 교회에서 치리를 했어요. 그리고 성찬에 얼마 동안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들이 자녀들에게 세례를 주며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던 것을 신실하게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많은 것이 변했죠. 그리고 교회에만 자녀들을 맡겨놓는 잘못된 모습이 있어요. 교회에 불평을 하고 교회 탓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올바른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뿐 아니라 자녀들도 이러한 부모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방탕한 길을 가며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날 경우에 율법의 이러한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Deuteronomy chapter 21 verse 18 through 21.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끝까지 불순종하고 패역한 길로 가는 자녀는 누가? 부모가 잡아서 장로들에게 데려가 모든 성읍 사람들이 함께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하십니다. 언약 백성된 것에서 끊쳐지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게 하시는 걸까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자기 자식인데 아무리 큰 죄를 졌다고 부모가 직접 잡아다가 온 백성이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명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 아니에요. 사랑을 여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의 관계를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부모를 두려움으로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공경함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권세를 주신 부모에게 패역한 것은 곧 하나님께 패역한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끝까지 부모에게 패역한 것은 믿음을 저버린 분명한 증거로 삼게 하셨어요. 어떤 부모? 말씀을 가르치는 언약 부모. 그리고 당시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한 언약 공동체고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그 패역한 자녀를 벌하고 더 나아가 교회에서 끊쳐지게까지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게 하셨고 죄를 잘라내게 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악을 제하여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게 하라. 교회에 분명한 치리가 있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너희 중에 악을 제하여 온 교회와 성도들로 참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하라. 이러한 징계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녀들로 하여금 더욱 두려움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셨고 부모들도 더욱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 참 아버지를 섬기는 삶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며 가르치고 자라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을 더 나아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돌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장자, firstborn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자기의 아들들이라고 부르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의 삶도 어떠해야 했을까요? 그들의 참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더욱 아버지 대신 하나님 닮은 거룩한 아들의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순종하는 자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주신 모든 율법의 내용이 이것이었어요. 레위기 19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가 인용하시는 구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명령을 주시는 배경은 아버지와 아들 간의 언약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아들로 부르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내가 거룩하니 아들인 너도 거룩하라. 그런데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보다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의 부르심,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더욱 영원하고 완전한 관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 완전한 거룩의 삶을 하나님 수준까지 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기 19장을 보면 그 거룩한 삶을 어떤 삶으로 명하시나요? 너희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참 부모가 계심을 바라보라는 거죠. 안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너희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너희 부모가 증거하는 참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라. 부모와 하나님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계명입니다. 부모의 책임이 무엇이고 자식들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알려주시는 계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의 삶이 어떠하였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경외하지 않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았습니다.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온 가정이 참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지 않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성전 안에 계시는데도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우상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전에 애굽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자기 정욕대로 방탕하고 패역한 삶을 살 때처럼 살았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 되어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시며 내 아들아 돌이키라 애타게 권고하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임을 당해 마땅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직접 잡아 데리고 와서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것에서 언약 백성 된 것에서 끊쳐져야 했습니다. 육신의 부모를 불순종한 패역한 자식들도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했는데 하물며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불순종한 패역한 죄인들은 어떠한 심판을 받아 마땅할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든 죄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나 버리고 패역하고 방탕한 길을 가며 불순종의 아들들로 진노의 자식들로 살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철저히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버렸는지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고 내 삶에 없는 자로 여기고 그분을 닮기를 거부하며 살았던 죄인들입니다. 아예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영원토록 지옥에서 처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에게서 끊쳐져야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은 이렇게 하나님에게 정죄받아 마땅한 우리의 죄를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패역한 자식들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십니다. 우리 같은 불순종의 아들들, 진노의 자녀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원수 같은 죄인이 되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버리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참 순종하는 아들, 거룩한 아들을 보내주십니다. 그 아들만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경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참 순종의 아들, 거룩한 아들이셨습니다. 왜 그 아들이 오셔야 했을까요? 무엇보다 우리 불순종의 아들들이 받아야 하는 진노의 심판을 이 순종의 아들이 대신 담당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패역한 자들을 부모가 잡아다가 법정에 서서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데 우리를 잡아다가 심판하셔야 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 순종의 아들을 대신 잡아다가 마치 불순종의 아들, 진노의 자식처럼 심판하시고 진노를 퍼부으십니다. 처죽임을 당해 하나님께 끊쳐져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우리였는데 아무 죄도 없이 아버지만을 온전히 사랑하며 사셨던 순종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십니다. 순종의 아들이 불순종의 아들처럼 아버지에게서 끊쳐짐을 당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 온전히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아들의 삶을 대신 죽기까지 살아주십니다. 형제 여러분, 예수님의 속죄의 피가 흘려지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닮은 온전히 거룩한 삶, 순종하는 삶을 죽기까지 살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고 거룩한 아들들로 순종한 자식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거룩하고 어느 정도로 순종한 자식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걸까요? 예수님 같은 온전한 수준의 거룩함으로 예수님 같은 온전한 수준의 순종한 자식으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믿어지시나요? 이럴 때는 아멘 하셔도 돼요. 아멘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 닮은 거룩한 삶으로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 삶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고 계시고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원한 구원의 현실이에요. 이제 다시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서 끊쳐지는 일이 없이 영원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예수님 안에서 맺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현실이 이러하다면 어떤 삶을 요구하셔야 마땅할까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왜? 아버지가 거룩하시고 우리는 거룩하신 아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순종의 자식이 되었기 때문에. 예전에 죄에 무지하여 하나님 없이 철저히 하나님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내 정욕을 따라 살던 때와 같이 살아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다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불순종의 아들들로 진노의 자식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자녀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아들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불순종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가 맺어주신 나의 형제자매들을 한 가족으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슬프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가 아니라 마치 종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고. 아니, 자녀가 아니라 손님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로 주신 이 교회를 자녀들이 모인 가정으로 보지 아니하고 내가 섬김을 받아야 하는 손님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은 섬기는 곳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나를 섬겨주지 않는다고 해도 가족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고 섬기는 곳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순종의 아들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아버지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아버지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어 아버지와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가는 것, 날마다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아버지께서 주신 나와 같은 순종의 자식들, 즉 형제들을 내 가족으로 여기고 사랑으로 섬기며 불평과 원망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누구의 삶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거룩한 삶은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빠진 거룩은 없습니다. 성령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순종의 아들들로 살아가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형제들을 섬기신 아들의 삶. 여기에 우리의 열망을 두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부르심이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과 열망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부르심이 우리 안에 더욱 간절하게 해주시고 더욱 회개가 넘치게 해주시고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넘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우리로 더욱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는 것으로 나아가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마지막으로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잠시 나그네로 계실 때 아버지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으로 아버지 닮은 경건한 거룩한 아들의 삶을 살았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잠시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를 향한 경건한 두려움으로 가지고 거룩한 삶을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향해서도 두려움을 가져야 마땅한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가져야 할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에요? 우리의 부족한 행위에 따라 정죄하시거나 벌을 내시거나 심판하시기 때문에 받게 되는 두려움이 아니죠. 그거는 사랑이 없는 무서움이에요. 그런 두려움은 누구도 가지고 있다고 하셨죠? 마귀도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한다고 했어요. 야고보서에. 우리가 받을 정죄함, 심판, 진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습니다. 다시 정죄하거나 벌하시거나 심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 크신 사랑 때문에 갖는 경외함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자기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바치시며 우리를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고 결단코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앞에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빼앗기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시며 완성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징계가 있다는 거죠. 징계가 없으면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징계하기까지 우리를 키워가신다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는 아들과 거룩한 아들로 자라가게 하셔. 그 하나님을 알고 경외함으로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고 아버지가 안 계신 게 아니죠.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소망이 이렇게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13절에 예수님 오실 때 가지고 오실 은혜. 그 은혜가 결국은 뭘까요?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그날에 예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온전하여 질 것이라는 것. 영화에 이르러 온전히 아버지를 닮은 아들로 살아가고 우리가 온전히 거룩한 예수님을 닮게 될 것이라는 것. 온전히 아버지 마음을 품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이라는 것.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날까지 이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너무나 부족하고 한심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일어설 힘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지금은 너무나 한심한 이 교회의 모습이지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결국은 온전히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순종의 자식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마음의 허리를 동이시고 근신하며 예수님이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라보시고 더욱 아버지를 경외하시고 아버지 닮은 순종의 아들로 거룩한 삶을 힘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